우리가 잘 알다시피 제자 훈련을 받는다고 해서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삶의 초점과 또 목적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맞추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 가운데 부르신 그 이유를 발견하고 또 그 뜻대로 사는 것이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힘쓰라라는 제목으로 짧게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를 향한 부르심과 또 그 사명이 발견되어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느 교회에서 새생명 축제를 맞이해서 이 온 교인들이 둘씩 이렇게 짝을 지어서 노방 전도를 나가기로 했다고 합니다. 교인 중에 이 글을 모르시는 할머니 한 분이 계셨는데 자신은 글을 몰라 이 전도 대상자에게 전도지를 읽어줄 수가 없으니 그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과 짝이 되어서 이 전도 파트너가 전도지를 읽어주는 동안 자신은 그 영혼을 위해 중보 기도를 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할머님께서 아주 지적으로 보이는 또 다른 할머니 한 분을 찾아가서 할머니 저랑 같이 전도하러 가실래요? 라고 제안을 하자 그 할머니 역시 반갑게 그럽시다 너무 잘 되었네요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어요. 글을 모르는 할머니는 이렇게 걸어가면서 자신이 글을 모르니까 이 전도 파트너가 전도지를 읽어주는 동안 자신은 중보기도로 전도를 돕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 짝이 된 다른 할머니가 이렇게 화들짝 놀라면서 어머나 이를 어쩌나 나도 글을 모르는데요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두 할머니는 이 전도지를 전도 대상자에게 읽어줄 수가 없으니 이 전도 대상자가 직접 전도문을 읽게 하고 자신들은 중보기도를 하기로 합의하고 이 전도를 하러 나갔습니다. 이렇게 걸어가다가 저 멀리 이렇게 벤치에 앉아있는 한 젊은 청년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두 할머니가 이 청년에게 다가가서 젊은이 우리가 글을 몰라서 그러는데 이것을 좀 읽어줄 수 있겠나라고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청년은 아 그럼요 할머니 제가 흔쾌히 읽어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 두 할머니를 위해 친절하게 전도지를 읽어내려갔습니다. 이 전도지를 다 읽고 나자 할머니들은 다시 젊은이 너무 빨리 읽어서 무슨 말인지 통 모르겠네 다시 한 번만 읽어줄 수 있겠나 라고 부탁했습니다. 그 청년은 다시 친절하게 할머니들을 위해서 한 줄 한 줄 읽어내려갔어요. 두 할머니는 세 번째로 그 청년에게 부탁했습니다. 젊은이 정말 미안한데 한 번만 더 읽어주면 고맙겠네. 물론 청년이 전도지를 읽는 동안 이 두 할머니는 속으로 열심히 그 청년의 영혼을 위해 중보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로 전도지를 읽던 청년은 이 전도지를 읽는 동안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복음을 받아들였으니까 이러한 예화가 나왔겠죠. 이 청년은 이 복음에 대해 마음문이 활짝 열리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구원은 믿음을 통해서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이 믿음으로 인한 구원에는 누구에게든지 차별이 없으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그 말은 믿음으로 부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에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듣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하는 자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14절과 15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아멘. 전하는 자가 없으면 들을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사도를 택하시고 또 우리와 같이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택하셔서 이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나타내주는 말씀입니다. 즉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은 주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막 눈 감고 이렇게 뽑다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걸려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우연히 택하시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그러한 상태에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사명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겠죠. 수년 전에 제가 아마존 선교를 하면서 경험했던 일입니다. 이 마나우스라는 도시에서 한 20시간을 배를 더 타고 아마존 깊은 그 베루리라는 도시에 들어가서 이제 거기서 보트를 타고 또 인디오 그 족들에게 들어가서 섬에 들어가서 하는 그러한 사역을 했습니다. 하루는 이 도시에 머물면서 너무 덥고 지친 몸이었는데 그 숙소 근처를 이렇게 돌다 보니까 아주 맛있는 아이스크림 가게가 있었어요. 이 가게는 이 마을의 어떠한 그 중심에 있어서 좀 이동 인구도 많고 또 그 동네에서 좀 논다, 좀 영향력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는 일명 그 집합소 같은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뭐 어쨌든 양도 많이 주고 또 맛도 너무 맛있었는데 여기 돈으로 한 50센트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녁을 먹고 이제 저와 이 선교사님과 함께 이 팀원들을 위해 이 아이스크림을 샀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스크림 가게 주인이 굉장히 어린 좀 청년이라고 말하기는 굉장히 젊은 어린 사장님이었어요. 저희가 한 번에 14개를 사니까 그곳에서는 이게 웬 떡인가 라고 하는 그러한 표정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짜증 한번 내지 않고 그 14개를 직접 사장님이 직접 다 이렇게 내려주더니 나중에는 서비스로 두 개나 더 주었어요. 그래서 그날은 이 숙소로 돌아와서 모두가 맛있게 먹고 우리 내일 저녁에 먹고 또 여기를 가자, 이 더운 날씨에 아이스크림 너무 맛있다라고 하고 그날을 보냈습니다. 그 다음 날 선교사님과 다시 한번 그 가게를 찾아갔는데요. 이 친구가 저를 기억하고 너무나도 반갑게 맞이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또 14개를 사고 두 개를 또 서비스로 받았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 제 마음속에 이 친구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라는 거룩한 부담이 생겼습니다. 사실은 저희는 인디오족들에게 그 선교를 하기 위해서 갔는데 이상하게 그 청년을 보면서 복음을 전해야겠다라는 그 마음이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에게 우리가 내일 또 올 테니까 내일 보자라고 인사하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날 이제 그곳에서의 마지막 저녁이었어요. 모두가 이 사역으로 지쳐있고 피곤해서 쓰러져 있는 상황이어서 다들 우리 아이스크림 두 번이나 먹었으니까 오늘은 먹지 말고 그냥 쉬자라는 그러한 분위기가 좀 조성이 되고 있었어요. 저도 너무 피곤하고 그래서 오늘은 그냥 쉴까 생각하고 이렇게 누워있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계속해서 찌르셨어요. 가라, 가라, 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 마음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너무 피곤한데 잠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팀에게 말했어요. 사역비로 저 5불만 주세요. 제가 사실은 그 가게 주인 친구에게 오늘 저녁에 가기로 약속을 했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기억하게 하시고 저에게 거룩한 부담감을 계속해서 주십니다. 이렇게 말을 하자 이 선교사님 부부가 그러면 당장 갑시다, 당장 갑시다 하셔서 이 몇몇 팀원들과 함께 다시 그 가게로 갔는데 역시나 그 친구가 저를 너무나도 반갑게 맞아주는 것이었어요. 뭐 제가 반가웠다기보다는 이 매상을 올릴 생각이 아마 기뻤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만 근데 갔는데 그곳에 주인과 함께 그 옆에 친구들이 한 4명이 더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친구들 것까지 아이스크림을 다 사주자 라고 이야기해서 일단 그 사람들을 먹였어요. 일단은 먹이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아이스 브레이킹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사실 오늘 너무 피곤해서 오지 않으려고 했는데 너와의 약속을 지키러 왔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친구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거예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한 것은 물론 너의 아이스크림 가게가 맛있어서 온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너에게 좋은 소식을, 너에게 좋은 선물 하나를 주기 위해서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친구들과 그 주인에게 사형리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처음에는 잘 믿어지지가 않아서 받아들이지를 않고 또 받아들이려고 하면 전화가 오고 또 받아들이려고 하면 손님이 오고 참 이런저런 방해가 많았는데 아, 이것은 사단의 방해다라는 것을 감지하고 선교사님께서 끈질기게 통역을 해주시면서 이 복음을 전하여서 전하였는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받았으니까 이 말씀을 또 드리겠죠. 그 주인이 그날 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역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요, 그 주인에게 전하러 갔는데 그 옆에 있던 친구들이 그 복음을 듣고 4명 중에 3명이 그날 밤 영접기도까지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중에 한 명은 아주 뜨겁게 영접하여서 자기가 이 동네를 다 전도하고 또 이 좋은 복음의 소식을 전하겠다고 이 사형리 하나를 받아들고 저희와 함께 숙소로 같이 걸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좋은 선물을, 이런 좋은 소식을 알려줘서 너무나도 고맙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노래를 부르며 신나게 앞에서 펄쩍펄쩍 그 청년이 펄쩍펄쩍 뛰어가는 그 뒷모습이 아직도 제 눈에는 선명하게 기억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짧은 기간 동안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기도했는데 사실 이것은 우리들의 계획이나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그 발걸음을 인도하셨고 또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전함으로 그 가운데 이 사역이 복되게 하셨던 것이었어요. 물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듣는 사람이 모두가 영접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름 제자 훈련도 받고 또 사역리 훈련도 받고 모든 많은 훈련을 받아서 내가 참 잘 준비되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듣는 사람이 영접 기도를 하지 않으면 괜히 실망에 빠지기도 하고 의기소침해지기도 하고 우리의 한계와 부족함으로 인해 이 자신감을 상실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초대교회 때도 그랬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해도 믿지 않는 자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고 또 그 포기하지 않고 지켜왔던 복음의 사명이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들에게도 주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나 지금이나 전하는 자가 없으면 믿지 않는 자들이 그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조차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영혼 구원을 향한 그 선교의 출발은 꼭 먼 곳에 있는 다른 나라 사람에게서만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은 누구 어떠한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사명은 아닙니다. 선교의 출발은 바로 내가 서 있는 곳에서 이 주변의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선교를 위해서 무릎을 꿇고 중보 기도를 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교란 그 핵심이 어디를 가는 것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이 어디이든지 간에 그곳에 영혼 구원하는 일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선교이든지 간에 아니면 일터이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또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선교 지향적인 삶을 살며 영혼 구원에 힘쓰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1800년대 후반쯤에 그 미국의 심슨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본래 동양 선교, 특히 일본 선교의 비전이 있었던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발걸음을 뉴욕의 빈민가로 인도하셔서 이 빈민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또 그곳에서 놀라운 영적인 결실을 거두게 하셨습니다. 그 당시 심슨 목사님이 빈민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 병이 들게 되었는데요. 그때 어떠한 그 부흥사의 천막 집회에서 병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만든 찬송이 441장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이며 또 408장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 선교를 위한 선교단체를 조직해서 이 많은 선교사들을 양성하고 또 파송하는 일을 통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힘쓰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505장 온 세상 위하여의 3절에 보면 이러한 가사가 있어요.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위해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기도에 힘쓰며 복음을 전하고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 되어 세상 가운데 이 복음을 드러내는 삶을 위해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것이고 이것을 위해 우리는 훈련도 받는 것이고 무엇보다 이 일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에요. 생명사역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람을 살리는 일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신 하나님의 생명사역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생명사역이라면 우리들의 생명사역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감당해야 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공통된 사명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참 바쁘고 힘들고 때로는 어렵죠. 나와 내 가족만 돌보기도 참 힘든 세상이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이상의 것, 그 이상의 중요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 증거를 통한 하나님 나라 확장이에요. 때로는 이 일로 인해 많은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많은 희생이 필요하고 또 많은 방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앞에서 우리가 믿음과 신념으로 맞서 싸우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결단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복음의 능력 안에 있는 그 생명력을 느끼지 못하며 살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받은 교육과 훈련은 그저 내 머리를 키운 일밖에 되지 않을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영혼 구원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역사를 이어가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동안 받은 훈련과 또 교육을 통해서 얻은 그 믿음의 실력을 발휘해야 할 때입니다. 세상을 향해 나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때입니다. 이 일에 헌신하기 위해 노방전도를 나갈 수도 있고 또 선교지로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줄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우리의 모습을 통해 잃었던 귀한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 생명을 얻게 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 확장에 우리를 귀하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19기 제자반 수료자 여러분, 여러분은 하루하루를 그냥 힘겹게 살아가는 그러한 하루살이 같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명자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록 우리는 부족하고 능력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여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갈 때 우리를 통해 영혼의 구원의 역사를 써나가시며 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결단이 있어지시기를 바라며 또 하나님 나라 확장에 또 귀하게 쓰임받으며 하나님께 마음껏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사명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 앞에 부르심을 입은 자들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사라지는 말씀 되게 하여 주셔서 참 하나님께 받은 그 사명 감당 잘하여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힘쓰며 주님께 영광이 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나리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